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이 나라나 전 세계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보면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의 가장 중심 자리에,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바로 사람을 그 역할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던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핵심이 사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부모를, 자녀를 바꾸고 싶습니까? 자신을 바꾸십시오.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까? 자신을 바꾸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놀랍게, 더 크고 더 깊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변화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너무 목소리 높여 핏대를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변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세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질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하는 아들을 한번 고쳐보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어느 부모의 호소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의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냥 단순한 간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뇌에 어떤 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그런 의학적인 간질병이 아니라 간질병, 간질발작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문제는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신령한 체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고교회와 또 저교회, 다시 하이처치와 로우처치. 산 위의 교회와 산 아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위의 교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천국의 능력 가운데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신령한 높은 차원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능력과 깊은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속해 있는 산 아래, 산 아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악과 수많은 인생들의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씨름하는 것, 그것이 산 아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산 위의 교회와 산 아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산 아래에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고통하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한답니다. 이게 오늘 상황에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지만 교회가 능히 그 사람을 고쳐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합디다. 이 소리입니다. 교회로 나와왔지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교회로 왔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참을 수 없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거 뭐 쉬운 일이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화내는 게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 이렇게 탄식하고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여러 사역지로 파송을 하시기 전에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런 권능으로 바깥으로 나가 사역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병 고쳐내는 것은 기본이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그들의 실제로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체험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훈련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권능도 받지 못했던 사람처럼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면 그 답답함과 그 탄식이 바로 주님이 지금 답답해하고 탄식하는, 책망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권능을 받고 과거에 어떤 은사를 받고 과거에 내 믿음이 어떠했다, 뜨거웠다, 열심이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지금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헤쳐나가게 될 수많은 과제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냐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 찌들어서 죄에 눌려가지고 퇴보하고 후퇴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더 성장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점점 후퇴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다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과거에 먼저 되었었는데, 과거에 열심히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점점 뒤로 처지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하는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제자들 말고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아이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삶에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자기를 자해하고 막 간질발작처럼 거품 울고 눈을 까뒤집어서 막 발작하는 그런 아이, 파리하게 죽어가는 아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예?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 할 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예. 글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체질은 변화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각,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그저 육체적인 존재로, 이 공산사회주의자, 유물론자들, 사람을 육체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육체에 속한 부분만을 바꾸면 될 거예요. 예? 뭐 음식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먹을 걸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그렇던가요? 왜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망했습니까? 인간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또 사람을 정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상적인 부분을 자꾸 넣어주고 어떤 정신적인 지적인 가르침을 자꾸 주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영혼이 있고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육체와 정신만이 있는 것이나 영혼이 있습니다. 실제 진정한 자기 자신, 영혼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 믿습니까? 우리에게 다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죄 아래 갇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사형선고를 받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간, 마귀의 압제를 당하는 인간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진 사람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 생명은 그대로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시느냐? Life giving spirit.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죽은 영혼에 들어와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귀신들의 지배 아래 노예 상태로 있건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이제는 그 지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침내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났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올해 들어서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 현장에 아주 흥미진진한 기쁜 소식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나눠보면, 오늘 3부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 50년 넘게 이 무속신앙, 소위 무당업계에 종사하셨던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그 자녀들의 전도로 지난주에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신방 가셨던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분이 아주 대단하게 활약하셨어요. 이 귀신도요, 은사를 줄 수 있거든요. 그 귀신도 뭐 점하고 뭐 알아맞히고 뭐 작두를 타고 그런 일들, 귀신에 속한 능력들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만 있는 게 흉내내는 거죠. 큰 무당이셨어요. 이 집안 전체가 무속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따님 두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그 따님 두 분도 사실상 무속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는데, 처음 교회 나올 때 제가 이렇게 그때 만났었죠. 그런데 막 방해가 많은 거예요.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섬기다 보니까 그 영적인 방해, 악한 영들, 귀신들의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 교회 가려고 하면 몸이 아프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기도해드리면서 한 몇 년만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잘 해보세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한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예. 제가 작년도 말부터 그 성도님 두 분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환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에 눌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두운 표정이 아니에요. 환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분의 영혼, 그분 삶의 깊숙한 곳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새로운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그 어머님을 교회로 전도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님도 참 대단하고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무속신앙에 그것도 직업적으로 하셨다면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따님의 권유를 듣고 나오셨어요. 우리 보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봐야지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정말 50년이라니까요. 아, 2부, 3부, 아, 1부, 2부 때는 막 아멘 하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던데 나만 신났어.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새가족 모임에서 그 큰 무당이셨던 그 어머님께 제가 다른 분들 기도해드리고 그 어머님께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무당으로 치면 제가 큰 무당입니다. 큰 목사입니다. 기도 안 받으세요. 제가 좀 영험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지금도 얼굴이 환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김천복 성도님 3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때 한 70 가까우신 연세인데 김천복 이름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하늘천 복복자 김하늘의 복 성도님 3년 전에 나오셨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쳐져가지고요 6개월 시한부 선고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연세 70 가까우신 분이 은혜를 받고 이러는 게 바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회개기도도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1대1 양육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으신 거예요. 훈련 안 받으신 분들 좀 찔리시라고. 7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에서 건강 회복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동행을 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하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하세요. 지난 주간인가요? 또 한번 전도하셨더라고요. 그 가정에 어떤 그 또 어르신인데 아버님이신데 이분도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셨던 집안에 아직 뭐 뭘 차려놓고 근데 아마 이 어르신이 가가지고 뭐 전도 뭐 딴 거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면 압니다. 내 변화된 삶을 한번 보세요. 이것보다 강력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요 또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뭐 이것저것 우상 숭배하던 도구들 싹 다 챙겨가지고 예? 다 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렸대요. 예. 참 저는 이런 소식 들으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지요. 감사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능력이. 이 세상에 뭐 교육기관도 있고 뭐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연수원도 있고 많지만 교회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숙한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 부분을 살려내는 곳이고 그 부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간직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포스코 계열사 사장님 한 분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요즘 포스코 임직원들 분들 사이에 우리 기쁨의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세 분의 이야기가 아주 화제거리가 되었답니다. 신모, 이모, 박모 누구라고 제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이름을 다 거론을 하면서요 자신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들이 저렇게 변화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인가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분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귀찮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그분들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갔대요. 그 말씀 내가 전해 듣는데 기분 좋습니다. 변화된 삶,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교회가 간직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교역자들 수영회를 갔지 않습니까? 작년도 말에 우리 교회 두 분 교역자들이 새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양회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기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에 우리 교회 선배 보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내가 그동안 여러 교회 사역하고 섬겨봤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왔다고 축하한다고. 3부 예배하고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을까? 예. 물론 다소 과장되고 또 격려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고맙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하는 모습, 에휴, 무능력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물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증했던 분들처럼 모두가 다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신앙의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뜨겁고 은혜 받았다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더 변질되고 후퇴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내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기대조차 안 하고 질문조차 안 해요. 주님, 왜 제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 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질문조차 안 해요. 무능력한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 변화 없는 신앙생활에 길들여져가지고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좀 멍청한 모습으로 주님께 질문하지만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따지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건 하나 고를 때에 뭐 어? 여러분 쇼핑 하나 할 때 얼마나 따지고 묻고 깎고 얼마나 깐깐하게 굽니까?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나에게 약속하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묻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뭔가 내 삶에 분명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질문이라도 붙들고 가세요. 질문이라도 붙들고.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 작다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문제에 믿음이 작아서 눌려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문제에 눌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 막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작지 않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냐? 문제가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 문제보다도 믿음이 커요.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돌아보라고요. 만약에 작은 믿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해결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믿음은 요 모양인가? 고민 좀 하라고요. 질문 좀 하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늘 단골로 거기에 와서 이제 구걸을 하는 안전뱅이. 보통 때는 베드로 요한이 거기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감동이 밀려와,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나가가지고 아무나 보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처음에 목사 되기 전에 이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쫓아나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안전뱅이가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가 실컷 얻어 맞았답니다. 미친놈 다 봤다. 중요한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해야지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에 풍성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도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도 없었어요. 예산도 많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무덤 속에 교회당이 있지를 않나, 자그마한 집에서 핍박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풍요롭지 못했고 화려하지 못했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풍요로운 것 하나 있었는데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역사가가 오늘날 현대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졌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권세는 부족하다, 놓쳐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아. 근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어땠는가?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 상태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좀 풍족했을지 모릅니다. 마음은 평안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좀 번듯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궁핍, 그들 영혼의 결핍을 그들은 결코 못 봤던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진단은 아닙니까? 박 목사, 너는 큰 교회 목사니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겠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큰 교회 직분자고 큰 교회 성도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들의 가련한 것과 우리들의 눈먼 것과 우리들의 벌거벗은 영적 수치와 가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입 나불나불거리는 데는 너무너무 잘해요. 저도 그거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인생들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근본적인 인생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얼마나 풍요로운가. 여러분 불만이 없습니까? 저는 거룩한 불만이 많은데요. CCC의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다.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변화의 능력이 믿음이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불가능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좀 어렵고 내가 좀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면 믿을 필요가 뭐 있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가능 못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이거 도전하기 위해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세상이 다 바뀌고 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우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래도 옮겨진답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믿으면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못할 일이 없대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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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고 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을 적용해보니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에 아 나는 아닌가 보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나 보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해졌을 때 주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왜 나한테는 이 약속이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 수도 없이 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주님보다 더 큰 일 못하잖아요. 주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자주 질문하고 이 고민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이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미 포기한 분들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란 김장용 배추를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내가 유머를 하고 썰렁하네. 여러분 믿음에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무능한 이유가 뭐냐? 믿음의 부족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책망했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제자들에게 책망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 이렇게 호소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왜 저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저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제 삶에는 막힘이 많습니까?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문하시고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놀라운 주의 능력과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변화들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능력을 이끌어내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또 한 열흘간 그 멕시코 선교 지역을 탐방하고 신학교 강의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멕시코 장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미신 같은 그런 무속 캐톨릭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 침투하는 이슬람 세력들을 주님이 막아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날 부르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세상이 보이나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산을 옮기어 인생의 이 문제를 옮기어 저리로 옮기우라 그 말씀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변화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이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